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 등과 회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반적 의미의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휴전은 하마스가 전열을 정비해 10월 7일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아랍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면서 중동 지역 전체가 적대감의 바다에 가라앉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블링컨 장관과 별로 또 만난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임시총리도 가자지구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파디 웨르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특히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인명피해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치르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에 권리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에 방문한 뒤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을 공식 제안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에 거쳐 5일과 6일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중 첫 일정으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앨버니지 총리는 국가 간 건설적인 경제협력은 관계 구축이 도움이 되며 이것이 바로 호주 정부가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며 중국과의 성숙한 관계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상하이 도착했습니다. 상하이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이동해 6일에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경제적으로 끈끈한 관계였지만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고 2020년 코로나19 발언제에 대한 국제조사 지지를 촉구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호주산 석탄과 쇠고기, 와인 등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인근 대서양에서 500명 이상의 이주민이 구조됐다고 스페인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군도에서 도착한 사람의 수가 2006년 기록에 가까워졌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서쪽에 있는 엘히에로 앞바다에서 보트 4척에서 구조된 사람들 중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경비대는 나중에 병원에서 다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구조된 사람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9월 이후 날씨가 온난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위험한 횡단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주민들의 도착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최근 올해 첫 10개월 동안 총 3만 705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4일 우크라이나 크유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2월로 예정된 EU 회원국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우크라이나의 진전 상황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후 훌륭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1.5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으뜸인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또 맛도 좋아서 세계인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선 있죠? 바로 연어입니다. 이 연어의 주요 서식지가 바로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보유한 곳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 잡히는 어류만 매년 60억 파운드, 300만 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을 포함해서 여러 이유로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이 연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획량이 줄어드니까 60억 달러 규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래스카 수산부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총 1억 6천만여 마리의 언어가 잡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 해 전 수확량 2억 3,380만 마리보다 31%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이 킹살몬, 왕연어 같은 특정 어종을 멸종시키지 않고 또 알래스카 수산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알래스카 케나이 반도 지역 어민들이 어망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주정부 당국의 조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월스트리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자, 이번 규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시행했던 조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왕연어 개체수 회복에 실패를 하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감소세를 보여왔던 왕연어 어획량이 2019년 태평양 수온이 최도 4도까지 상승했을 당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 케나이강에서 잡히는 치누크종 왕연어의 경우는요, 연평균 어획량이 약 4만 4천 마리였는데 지금은 1만 4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케나이 반도라면은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스포츠 낚시 산업이 활성화된 곳이기도 하다는데요. 이곳에서 거의 70년간 가족 비즈니스로 연어를 잡아온 한 알래스카 어민이 한때 60만 달러나 벌었던 연 수입이 지난해는 6만 달러로 줄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연어 어획량 감소와 이에 따른 규제는요, 이 지역의 유명 행사인 연어 음악 축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데요. 덩달아서 지역 숙박, 관광 안내 산업도 이전 수익의 60%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어민들에게 의존했던 해산물 공장도 대체 공급원을 찾다 보니까 생산 비용은 늘고 고용 인원을 줄이는 형편입니다. 알래스카 어민들은요, 고기잡이는 한 명이 잘 안 되면 누구도 잘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지구촌이 어느 곳도 예외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알래스카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연어의 개체수도 보존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인지 주정부 당국도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의사 부족. 미국에서 10년 안에 최대 12만 4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의과대학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인 약 1억 명 이상이 일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요, 미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7명으로 4.5명인 독일과 3.2명인 프랑스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OECD 주요국 평균 3.7명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봉 평균 35만 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몇 가지를 꼽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의과대학들의 입학 정원 제한 정책과 긴 수련 기간이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에서 전문의가 되려면 8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죠. 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의료계 종사자들의 퇴직이 많아진 것도 의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또 미 의사협회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도 주목할 만한데요. 환자 진료에 더해서 행정 업무 요구, 대형 병원과 보험회사의 권력에 환자와 의사의 자유가 줄고 있다는 것도 의사 부족 현상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제시 엘렌펠드 회장은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사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의 기쁨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IT 월스트리트 저널과 칼리지 펄스가 공동으로 2024 최고의 미국 대학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설문 대상은 6만 명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과 최근 졸업생으로 응답자들은 각자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대학을 얼마나 높게 추천할 것인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평가 기준은 학교 시설과 학습 기회, 직업에 대한 준비 등이 20%, 졸업률과 졸업생의 급여 정도 70%, 학생과 교직원 다양성 10%였습니다. 자, 그 결과 미 북동부 지역에서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이 학생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도 학생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학교들로 꼽혔는데요. 전국 단위로는 프린스턴 대학이 학생들이 추천한 최고의 대학이었고,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는 미국 전체 2위, 예일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순위는 각 학교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쌀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올해 3분기까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 3분기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양과 그 배경을 보도한 건데요. 사실 북한과 중국 간의 쌀 무역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두죠.
네. 저희 시간에도 여러 번 정리해드렸었는데요. 독자들께서 이 사안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알아보죠.
네, 먼저 그럼 이 사상 최대치였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의 양은 15만 2,216톤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으로 중국에서 7,108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겁니다.
네, 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13배나 많은 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많이 사들인 적이 없었다면서요.
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쌀을 수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 무역 기록을 추적한 1998년 이후로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국 쌀 수입액은 3천만 달러를 넘어선 해가 올해를 제외하면 2014년, 2019년 두 차례뿐입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입액은 2019년 동기 대비 1천만 달러 가량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는 게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많은 쌀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건 식량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는 올해 농작물 생산이 어려워졌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노동신문이 올해 농사가 풍작이라고 선전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북한 노동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일면에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면서 높게 쌓아올린 쌀 포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25일에도 일면에 서해 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들에서도 알곡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자랑을 안고 결산 분배가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영매체 선전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1인당 양곡 공급량이 급감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통일부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 귀순한 가족, 북한 가족 얘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지적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에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일가족 4명의 발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전문가들의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보죠.
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에 발표한 배급과 시장의 충돌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제 북한의 최근 1인당 양곡 공급량이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임 책임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북한의 1인당 양곡 공급량이 182kg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인당 양곡 공급량인 201kg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북한, 이번 주는 또 어떤 상황이 포착됐을지 궁금한데요. 자, 북한의 열차가 또 움직였습니다.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화물의 이동 장면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 20일자 플래닛랩스 위성 사진에서 최소한 6대 열차가 보였는데요. 이 중에 한 대는 길이만 약 350m에 이르는데 파란색 방수포가 쓰여진 화물을 싣고 있는 듯 열차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또 선로옆 야적장에서도 파란색 방수포가 쓰여진 화물더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 화물이 열차에 실린 것과 색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열차가 화물을 하역 중이거나 반대로 야적장의 화물을 막 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열차가 또 자취를 감췄다고요?
네, 3일 뒤인 23일자 위성 사진에서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 파란색 화물을 실은 열차를 포함해서 두 대의 열차가 자취를 감춘 건데요. 그 대신에 야적장 화물은 전보다 양이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이어 사흘이 더 지난 26일에는 열차의 수가 더 줄었고요. 야적장 화물 양도 전보다 줄어든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자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여러 변화가 관측되다는 게 그만큼 이 일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올해 1월에 이 지점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 포착된 움직임과 북러 간 무기 거래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우주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 양국이 열차를 이용해서 실제로 무기나 관련 기술을 주고받고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마스와 북한 또 북한의 무기 공급에 관한 이슈를 다뤘었죠?
네, 이스라엘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의 알론 레프코비치 연구위원과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레프코비치 연구위원은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 현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운을 떼면서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에서 민간인들까지 공격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대한 납치사건도 발생했는데 이것이 전쟁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논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을 했고요. 또 하마스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죠. 또 가자지구에 대한 장기간의 봉쇄가 갈등을 키웠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네요.
네, 레프코비치 연구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하마스와 지하드는 주로 이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이로써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됐지만 그 돈이 민간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무기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이런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고 민간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에 제공됐다는 발표를 이스라엘 군이 냈고요. 북한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죠.
네, 레스코비치 연구위원은 북한산 무기의 연결고리는 이미 몇 년 동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무기 구매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북한의 무기가 중동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다양한 테러 조직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산 무기 말고도 더 많은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레프코비치 연구위원은 하마스와 지하드는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드론도 사용해서 탱크를 파괴하는 등 새로운 위협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협력해서 화학 무기를 공급하는 가능성도 있고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이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북한과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 간의 연계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책은 뭔지 또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레프코비치 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은 북한의 무기 공급에 대한 정보를 주요 정보기관과 협력해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세계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적을 차단하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중동 지역의 주요 무기 공급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북한을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부르는 건 어렵다고 봤는데요.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고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무기 구매자를 찾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에 더 많은 무기가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요. 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31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회의에서 밝혔는데요. 관련 기사가 있었죠. 내용 정리해 보죠.
네, 김성 대사는 이 주장을 거짓이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보면서 일부 미국 행정부 소속 매체가 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의 위기를 북한과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심이 중동,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는 틈을 타서 북한이 협바 외교 전략을 활용해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성 대사가 미 행정부 소속 매체를 언급했는데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을 두고 한 말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VOA가 인터뷰한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대사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에 사용한 무기가 북한제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어떤 무기를 발견했나요?
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드론, 지뢰 등의 무기를 회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런 무기 중에 일부가 북한제와 이란제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이스라엘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성 대사는 북한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미국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번 중동 위기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국채가 무엇이고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채권이란 뭘까요? 오늘은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윌리엄 씨는 $1,0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씨에게 투자를 부탁하는데요. 1년 뒤에 갚을 때는 $50의 이자를 붙여서 $1,050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브라운 씨는 이를 받아들여서 윌리엄 씨에게 $1,000를 빌려줬고요. 윌리엄 씨는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돈 빌린 사람의 윌리엄, 돈 빌려준 사람의 브라운 씨 이름을 각각 적고요. 빌린 금액은 $1,000. 돈 갚는 날은 1년 뒤, 그리고 이자는 $50입니다. 그런데 브라운 씨는 1년이 끝나기 전 갑자기 $1,000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찰리 씨를 찾아가 $1,000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찰리 씨에게 자신이 윌리엄에게 받을 원금과 이자가 적힌 차용증을 건네줍니다. 이 차용증을 가지고 윌리엄 씨에게 가서 $1,000와 이자 $50를 받으라는 거죠. 1년 뒤 만기가 돼서 찰리 씨는 이 차용증을 들고 윌리엄 씨를 찾아갑니다. $1,000와 이자 $50를 달라는 겁니다. 윌리엄 씨는 어리둥절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써준 채권은 맞는데 이 채권을 들고 온 찰리 씨는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윌리엄 씨는 자신이 돈을 갚겠다고 한 사람이 브라운 씨였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브라운 씨를 직접 만나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찰리 씨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윌리엄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용증을 써줘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앞으로 차용증을 쓸 때 돈을 빌린 사람을 써놓긴 하되 돈을 받을 사람을 비워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만기가 돼서 차용증을 가져오면 그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윌리엄 씨가 써준 이 차용증을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본드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받을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용증이다. 앞으로 채권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국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채권은 이것을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부르고요. 지방정부가 발행했을 때 우리는 이 채권을 지방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채권, 이를 줄여서 국채라고 부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면 한국 국채가 되고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국 국채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인 인베스토피아의 국채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The government uses the money it borrows through bonds to fund activities or projects, like repairs on an interstate highway.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받은 돈을 고속도로 등과 같은 이 국가기관 시설 정비 등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기간입니다. 1년 만기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1년물 만기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0년과 30년 만기로 한다면 각각 10년물, 30년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미국 국채. 오늘은 좀 퀴즈가 많습니다. 제가 내는 몇 가지 간단한 문제의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채와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중 더 안전한 채권은 뭘까요? 정답은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자, 이 약속을 한 주체가 더 믿을만할 때 채권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이 망할 가능성을 따져보면 중소기업이 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채가 중소기업 회사채보다 더 안전한 겁니다. 이번엔 한국의 국채와 미국의 국채 중 더 안전한 국채는 뭘까요? 정답은 미국 국채입니다. 같은 국채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국채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망해도 미국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돈을 빌려주면 미국 정부가 꼭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금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는 미국 국채의 금리. 미국 국채는 만기 기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10년물 미국 국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채이기 때문에요. 경제 지표를 볼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채권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를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 변화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여기에선 일단 이 기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고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겠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외에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 국채는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수요에 대응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국채의 이자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때에는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땐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를 통해 경제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제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최근 이어지는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과 그리고 소비자 지출 등의 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금융. 10년물 미국 국채는 일종의 경제 지표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많은 금융자산이 미국의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분야를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이 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의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모기지 금리는 통상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대출은행의 가산금리를 합산해서 산출해냅니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은 8%를 찍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시장이 긴축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파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엄청난 모기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에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100%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도가 큰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국채에 투자하는데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주춤하게 됩니다. 경제뉴스에서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를 할 때 주식시장 출렁 이런 제목이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채의 개념과 미국 국채의 중요성 등 정말 핵심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경제 뉴스 들을 때 국채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국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15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미국은 무인 우주선 레인저를 이용해 달을 탐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레인저 7호가 달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4년 7월 3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 레인저 7호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달 표면 충돌에 성공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둔 달 탐사선이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달 표면에 충돌하기 전 15분 동안 4,308개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저 7호가 보낸 이미지는 먼 거리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2월 소련의 루나 9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고 사진을 전송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달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소련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968년 12월 미국은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8호를 발사했습니다. 최초로 유인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아폴로 8호는 달 탐사선이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폴로 8호는 최초의 유인 달 탐사선입니다. 아폴로 8호는 달의 궤도를 돌며 달 착륙을 위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달 궤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방송을 미국 전역으로 송출했습니다. 달 표면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됐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8호의 성공에 이어 1969년 3월 아폴로 9호를 달에 보냈습니다. 아폴로 9호는 사령선과 달 착륙선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령선은 달의 궤도를 돌 수 있지만 달에 착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 탐험은 착륙선의 몫이었죠. 달 착륙선은 사령선에서 분리돼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됩니다. 아폴로 9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사령선과 달 착륙선과의 도킹 작업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1969년 5월 미국 나사의 아폴로 계획으로 발사된 네 번째 유인 우주선 아폴로 10호가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폴로 10호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 연결을 해제하고 달의 표면에 가까이 비행했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임무는 달 착륙을 위한 최종 연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폴로 10호 비행 이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간이 달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미국 우주비행사 3명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세 우주비행사 가운데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에 탑승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인 콜롬비아에 남았습니다. 사령선과 달 착륙선이 분리됐습니다. 이 상황은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달 착륙선인 이글이 달에 충돌할 수도 있었고 착륙한 다음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 항공우주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렸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이글이 착륙했습니다 라는 닐 암스트롱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두 우주비행사 가운데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도 내디뎠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닐 암스트롱의 말이 지구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인간의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주변을 걸어다녔습니다. 몇 분 뒤 에드윈 올드린도 합류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달 표면에 미국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어른, 아이 모두를 감동시킨 그림책 작가 바바라 쿤이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림책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는 동화 작가 겸 사파가 바바라 쿠니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6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그림과 이야기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작가로 화가로 바바라 쿠니가 낸 책은 모두 110권에 달했습니다.
어떤 책들은 그녀가 직접 이야기를 썼고 어떤 책은 다른 이가 쓴 이야기에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펴낸 책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1999년 9월에 나온 것으로 메리 린 레이가 쓴 달 바구니 바스켓 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약 100년 전 미국 뉴욕주의 산골에 사는 한 소년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가족은 달처럼 둥그란 바구니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며 살아갔습니다. 소년도 차츰 바구니 만드는 솜씨를 배우며 살게 됐습니다.
바바라 쿠니의 그림은 섬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엘리노어라는 책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쿠니는 엘리노어가 아기였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그려냄으로써 역사의 세세한 부분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자세한 예는 챈트클리어와 여우입니다. 이야기는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바바라 쿠니는 그림 속의 꽃과 풀잎 하나하나가 4세기 초서가 살아있을 때 자라던 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때때로 그처럼 섬세하게 그리려 애를 쓰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까, 관심이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1959년 챈티클리어와 여우로 칼드코트 메달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림에 많은 것을 담았다. 그 중에는 분명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나중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도서관협회는 매년 우수한 어린이 그림책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바바라는 소 달구지를 끌고에 실린 향토적인 그림으로 두 번째 칼드코트 상을 받았습니다. 바바라 쿠니의 첫 번째 책이 나온 건 1940년대였습니다. 바바라는 처음에 판화를 그렸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나중에 펜과 잉크, 수채화, 유화, 그 외 여러 가지 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1917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화가였고 아버지는 주식을 거래하는 분이었습니다. 바바라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미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1938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뉴욕 아트 슈트던트 리그에서 회화와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바바라는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찰스 탈보트 포토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자신의 저서 세 권이 어떤 저서보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1982년에 나온 미스 럼피우스입니다. 두 번째는 섬 소년 아일랜드 보이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마티아스입니다. 이 소년은 미국 동북부 메인주 티비츠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열두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마티아스는 성장의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섬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바바라 쿠니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메인주의 해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세 번째 책은 해티와 거친 파도였습니다. 바바라 쿠니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해티라는 이름의 소녀는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해티는 늘 가족에게 자신의 꿈은 커서 페인터, 즉 화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티는 달, 하늘, 나무에 부는 바람, 바다에 거친 파도를 생각했습니다. 해티는 자라면서 다른 직업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책은 미스 럼피우스였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도서장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1982년 바이킹 펭귄 출판사에 의해 처음 발행됐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앨리스 럼피우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젊은 이야기꾼은 어렸을 적 어린 소녀 앨리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앨리스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멀고 먼 곳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앨리스는 크면 나도 그 먼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 나도 바닷가에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거 좋지, 아가야. 그런데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단다. 그것이 뭐예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해.
이야기 속에서 앨리스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앨리스는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높은 산에도 올라갔고 정글에도 갔고 사막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낙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원하는 대로 먼 곳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바다를 바라보며 세상은 이미 아주 좋은 곳인데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다음해 봄 미스 럼피우스의 허리는 다시 아파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침실 창문을 통해 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파랗고 자줏빛 나고 장밋빛 나는 꽃들은 작년 여름 자신이 심어놓은 루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꽃을 보자 기뻤습니다. 다음 해 더 많은 루핀을 보기 위해 꽃씨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스 룸피우스는 몸이 좀 나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와보지 못했던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오르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의 다른 쪽이 온통 파랗고 보랗고 장밋빛 나는 루핀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었다. 미스 럼피우스는 기뻐서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나의 정원에서 꽃씨를 가져왔구나. 그리고 새들도 도왔구나.
여기에서 럼피우스는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루핀씨를 몽땅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어디를 가든 꽃씨를 뿌렸습니다. 들에도, 길가에도, 학교 둘레에도, 교회 뒤에도 뿌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허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나간 할머니, 크레이지 올드 레이디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봄, 어디를 가나 루핀 꽃이 피었습니다. 미스 럼피우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책 속의 젊은 이야기꾼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나의 고모 할머니 미스 럼피우스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루핀은 더 많이 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루핀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나는 고모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멀리 멀리 다니다가 바닷가 내 집에 돌아와 살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할머니는 꼬마 앨리스야, 그래도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바라 코니의 후기 작품들은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바라는 어렸을 적부터 살던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메인주 정부는 바바라가 타계하기 4년 전인 1996년 그녀를 메인주의 인간 문화재로 지정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바라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그녀가 바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섬세한 시선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바바라 쿠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른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